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자라났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동역자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받을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 재난을 당한,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부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 부흥의 모습이 11장에 나타나고,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부흥과는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곧 이제 살해될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시사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구출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방금 요절 외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이 교회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으로 들어가요. 13장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밑 작업을 했다 하면, 이제 1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제 바뀝니다. 그동안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중심이었다면은 13장부터는 어느 교회가 이제 복음 전파 선교의 전면에 부각이 됩니까? 바로 우리 오늘 살펴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첫 번째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파송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도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생각할 때 참으로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 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 그 우리가 받은 그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도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이제 1절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다섯 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런데 1절의 설명만으로는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 혹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아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다섯 명의 면면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안디옥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명을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그 바나바입니다. 가장 첫 번째에 나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고 그리고 본명이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는지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에 별명이 붙여졌고 그 별명이 이름처럼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이죠. 주의 교회를 위해 참 충성하고 헌신한 정말로 신실한 초대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이제 첫 번째 지도자로 이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사람은 우리가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니게르라는 뜻은 이제 검은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니그로라는 이제 흑인이라는 말이 이제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마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혹자는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진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면 아마 구레네 사람이라는 언급을 했을 텐데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언급이 없어서 이 둘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같은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기 이 사람도 이제 니게르처럼 구레네면 이제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구레네와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출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그 안디옥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젖동생은 수양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이라는 뜻으로 진짜 혈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친밀한 친구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일까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 아이러니한 대조가 있죠. 한 사람은 똑같이 젖을 먹고 똑같이 자라났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 있고 한 사람 그 다른 친구는 친구가 죽인 예수를 믿고 그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아주 상극인 대조적인 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누가 나와요? 사울 나옵니다. 사울. 우리가 아는 바로 사도 바울 그 사울입니다. 아마 가장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지도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역이 시작되면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이제 사울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된 역할은 이제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가장 앞과 가장 뒤에 배치함으로써 이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섯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의 소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지도자를 보면서 이제 로마 시대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아주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의 국제 도시인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인종적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출신 지역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릅니다.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다양한 배경들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한마음과 한뜻으로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그 교회를 이루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인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8절 제가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26절 보여주세요. 자, 그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공통분모예요.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원수의 관계를 화해하시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간에 쌓였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화해를 이루셨죠. 서로 무관하고 이질적이었던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서로 간에 막힌담을 허물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선언, 23장 28절의 선언은 온 세상이 깜짝 소스라치게 놀랄 세상적 가치관을 완전히 타파하는 선언이에요.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갖는 유일한 직분은 신분은 뭐예요? 자, 26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공유하는 하나의 신분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무하던 부대에 이제 주일이면 이제 영외로 이렇게 나가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군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군단 교회 군단장님 쓰리스타잖아요. 쓰리스타인데 이분이 주일만 되면 양복을 갈아입고 집사님인데 이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주보를 나눠주면서 인사를 해요. 사병들한테. 그러니까 사병들이 그 인사 받아보겠다고 교회를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예, 교회 와서 내가 쓰리스타다 하지 않죠. 교회 안에는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됨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가 되었지만 저절로 그것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보고 2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래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냥 노력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이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그렇게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을 4장 2절, 에베소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겸손도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모든 겸손, 항상 겸손하고 겸손을 다하고 온유를 다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 되었다고 기계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힘써 지키는 교회의 수고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수고와 순종을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준비를 안 했네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도 많은 차이가 있었죠. 여러 사회적인, 경제적인, 출신적인, 뭐 이념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차이가 차별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배경이 차이가 차별이 됐다면 안디옥 교회는 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그냥 집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자꾸 깨려고 해요. 틈만 나면 깨려고 해요.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깨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향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됨을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선교의 이 귀한 가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안디옥 교회를 교회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첫 번째 같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지만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 가운데 또 미움과 시기 질투 마음이 생길 때, 야, 이 사탄이 지금 이 관계를 깨고 교회를 시험하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 알아서 그것을 힘써 그걸 물리치고 또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이 소개된 다음에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명령을 내리세요. 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긴다라는 이런 표현은 특별히 이제 예배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도자들이 금식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금식하면 언제 금식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최근에도 우리가 교회가 같이 이제 금식하자라고 했죠. 아, 백두산 비전 트립을 앞두고 또 여름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또 VIP 초청 예배를 앞두고도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 이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대개 금식은 언제 하냐면 이렇게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또 언제 또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일이 꼬이든지 앞길이 막막할 때 비로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죠. 새벽 기도에 갑자기 안 나오던 분이 나오시면요, 목회자는 긴장을 해요. 아, 저분 또 무슨 또 어려움이 있나, 아, 이렇게 또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여쭤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안디옥교회는 탄탄대로예요. 뭐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수고 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평소에 풀어야 할 긴박한 과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는 이러한 모습들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금식 중에 자신의 마음을 전체를 비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그 영혼의 밭을 가진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 1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매우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교회로 발돋움할 것이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0명에서 1000명으로,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2040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사역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전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당황하거나 또 당혹스러우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 가장 기둥과 같은 지도자 두 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지도자를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려면 다른 뭐 일꾼들도 있는데 왜 가장 중요한 저 두 사람 빼면 우리 교회 당장 흔들릴 텐데 왜 가장 중요한 일꾼을 빼서 보내라고 하시지? 아니 그리고 이런 이방선교의 중요한 일을 하시려면 우리 교회보다 더 먼저 설립이 되고 심지어 사도들이 잔뜩 섬기고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도 있을 텐데 왜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라는 그런 의구심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 지도자들과 교회의 반응이 앞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성령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와 금식은 2절과 3절의 이 기도와 금식은 조금 다르죠. 2절과 3절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성도들과도 소통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성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비전이 맞는 것인지 그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그 뜻을 확인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두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했더라면 또 변화보다도 안정을 추구하는 결정을 했더라면 성도들이 이렇게 두 사람을 따로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에 순종했어요? 자기 교회를 넘어서 생각을 했어요. 자기 교회의 안정과 부흥만 생각했다면 자기 교회 귀한 일꾼 빼내가지고 빼서 보내는 걸 아마 반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교회를 넘어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우리 교회의 관심이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자기 그 개교회 중심주의, 자기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위하는 것, 그것이 모든 기대와 소원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의 영역,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와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 세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사회가 이웃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또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두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꿈땅 어린이집과 그리고 비전트리 아동센터 두 기관이 있어요. 꿈땅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미취학 연령의 아이들 49명이 이제 정원이 49명인데 49명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배움을 받고 있고요. 또 비전트리 아동센터에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이제 39명이 지금 비전트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꿈땅 어린이집이나 비전트리 아동센터나 얼마나 제가 와서 계속 또 같이 참여하고 이사회도 참여하고 살펴보지만 얼마나 선생님들과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잘 섬기고 또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꿈땅 어린이집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도 꿈땅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서 아이들을 통해 그 아이들이 꿈땅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품 교육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 아이를 통해 부모가 전도되어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에 오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비전트리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곳에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유치를 해요.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활동하는 것도 있고 뭐 저는 태어나서 스키도 한번 안 타봤는데 얘들은 뭐 스키도 타러 가고 뭐 하여튼 저녁 식사도 맛있는 저녁 식사도 또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 비전트리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트리 아동센터나 꿈땅 어린이집이나 이제 이사회가 따로 있는데 이 비전트리 아동센터에서 지난 주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이제 비전트리 아동센터 이제 네 명의 이사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 저까지 해서 이사가 이제 법인이 설립 되어 있고 그 법인 아래 우리 비전트리 아동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사회로 모이는데 지난 주 중에 우리 그 비전트리 아동 센터 이제 센터장님이 한 안건을 올렸어요. 이 센터장님이 잘 아는 비전트리 다른 곳 비전 다른 아동 센터가 있는데 거기 법인은 이제 종교 기관에서 법인하고 있는데 그 종교 기관에서 더 이상 이제 아동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아동 센터를 운영을 이제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아동 센터는 새로운 법인을 올 말에까지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으면은 그동안 이제 19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우리 비전트리 아동 센터에서 좀 잘 돌봄과 성기를 받았는데 이제 폐쇄가 되면 그 아이들이 갈 때가 없고 지금까지 돌봄과 섬김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잘 아는 또 그리고 그쪽에 그 센터장님하고도 잘 교분이 있고 얼마나 그동안 잘해왔는지를 아는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사회 우리 법인에서 그 비전트리 그 아동센터도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일을 놓고 이제 이사회에 열띤 토론을 했어요. 이 아동센터를 하나를 받는다는 게 우리 아동센터를 받는다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고 뭐 돈 세상 말로 하면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거기에 수고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또 책임은 져야 되고 또 어쨌든 그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이제 든 거예요. 지금대로 그냥 좋은데 굳이 뭐 우리가 또 여기를 맡아서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한쪽 가운데 솔직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사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지금으로도 만족하고 여기서도 만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그 기간을 받아들여서 함께 간다면 그 지역에 있는 19명의 정말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같이 받아들여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 가운데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되죠. 바로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계속해서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 하면 이 단어에서 주는 느낌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파송을 많이 하고 후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교적 교회에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포함이 되네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파송된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만인 제사장을 루터가 얘기했다면 만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적 존재가 됩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그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거기서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교적 성도고 선교적 제자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교회 부흥에만 그리고 우리가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넘어 우리의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선교적 교회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고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고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제 한동안 지역사회하고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끊어졌어요. 물론 말씀드린 꿈땅 어린이집, 비전트리 아동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연결이 되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있는 건 감사한데 그 사이에 어떤 구제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이제 복원을 해 나가려고 해요. 하나씩 하나씩 지역과 동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지역 주민 총회에도 참석을 하기도 하고 이 지역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는 선교적 삶을 사는 바로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이죠. 저와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선교적 교회로 계속해서 발돋움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이 2절과 3절을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이 안디옥 교회가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도 이방인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감히 저 지중해를 넘어 세상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내가 하려는 일, 이 하나님의 선교에 그 일을 세워라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서 행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그 대위 명령이 선포된 후에 그 명령을 사람이 계획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모습은 오히려 그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이 교회가 뒤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앞장서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또 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두 사람을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하는 것이죠. 누가 이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지 누가 보내시는지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역할은 그 성령의 주도함,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3절 이렇게 나와요. 하반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내니라라는 뜻은 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목양적 짐을 다 훌훌 내려놓고 이제 자유롭게 이방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책임을 내려놓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는 모습이 바로 보내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이다.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도하시는, 선교를 주도하시는 성령님께 이끌리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이끌리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에 이끌리고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돈에 이끌리고 있어요. 어떠한 교회는 이념에 이끌리고 있어요. 어떠한 교회는 권력에 이끌리고 있어요. 주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처음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 과정을 통해 안디옥 교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세 가지 결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이다. 이 저절로 하나됨을 지킬 수 없어요. 이를 악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개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선교적 교회이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 성장을 넘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지역을 보고 이웃을 보고 그리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읽습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이다. 전적으로 이 모든 이방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누가 주도하세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이 안디옥 교회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예수비전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욱 관심 갖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인기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리는 선교적 교회 되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